제50장 교회의 권위. 오늘 우리는 교회의 권위 문제를 언급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다스리는 원칙으로 권위를 세우심.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실 때 이미 이 우주를 다스릴 원칙으로 권위를 세우셨습니다. 그분 자신이 최고의 권위이신 동시에 모든 권위의 근원이십니다. 그분 밑으로 여러 천사장이 있었고 더 밑으로는 많은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와 이사야의 기록에 따르면 그때 땅에 또한 다른 생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다스리시기 위한 안배였습니다. 사람뿐 아니라 우주 전체의 모든 성좌, 심지어 이 땅과 모든 생물들에 대해 하나님은 그분의 권위로 그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권위의 말씀으로 모든 자연계의 생물과 물질들을 지배하는 일정한 법칙을 그들 위해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권위는 우주 가운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 어떤 물체나 생물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우주는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우주의 거역의 역사. 천사장의 반역. 하나님의 창조 이후에 어떠한 일이 발생했습니까? 여러분은 이전 세상이 왜 타락했는지 아십니까? 사탄, 곧 하나님께서 세우신 천사장이 자신을 높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내가 하늘에 올라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탄의 반역은 다른 것을 거스른 것이 아니라 권위를 거스른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했고 자신을 하나님으로 높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밑에서 모든 것의 주가 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권위를 거슬러서 하나님의 모든 권위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결국 계명성이 사탄으로 변하고 광명의 천사가 마귀로 변한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창조되기 전의 사건입니다. 인류의 첫 번째 거역.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안배. 사람이 창조될 때 하나님은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세상 안에서 그분께서 정하신 안배와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남자를 짓고 여자를 나중에 지으셨으며 먼저 남편을 지으시고 나중에 아내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와가 아담에게 순종하고 아담이 그분께 순종하도록 안배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장래 자녀가 부모에게 순복하고 종이 상전에게 순복하며 백성이 관원과 임금에게 순복할 것을 안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일정한 안배를 하시고 권위를 세우셨습니다. 사탄의 유혹과 파괴. 사탄은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사람을 유혹했습니다. 사탄은 사람이 죄를 범하도록 유혹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권위를 뒤집어 엎도록 유혹했습니다. 본래 하나님은 여자가 남자에게 청종하기를 정하셨지만 에덴 동산에서는 남자가 여자에게 청종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본래 하나님은 아담을 머리로 삼으셨지만 에덴 동산에서는 하와가 머리가 되어 가르치고 결정하며 뜻을 내세웠습니다. 그때에 아직 다른 사람들이 태어나지 않았고 아담과 하와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의 유일한 안배는 여자가 남자에게 순복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순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유일한 안배가 사탄에 의해 즉시 파괴되었습니다. 사람의 타락과 거역. 이 비극적인 사건에서 비록 두 사람만이 거역했지만 사실상 온 세상이 거역한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의 권위가 뒤엎어졌을 뿐 아니라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권위까지도 뒤엎어졌습니다. 사탄은 하와에게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두 가지 거역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거스른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이 하나님 그분 자신의 권위를 거스른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권위를 거스르고 하나님의 대표 권위도 거스른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고 선과 악의 지식나무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지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권위가 뒤집혀졌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 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뒤집으려고 했습니다. 하와는 마땅히 아담에게 순종해야 했습니다. 모든 일에서 하와는 마땅히 아담에게 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와는 먼저 아담에게 묻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하와는 먼저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독립된 사상이 범죄의 선봉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만일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표 권위에게 가르침 받고 묻는 것을 배우지 않고 어떤 일을 하나님께 가져가지 않고 오직 봄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며 만질만하기도 하고 먹은 후에는 지혜롭게 할 만하다는 것만을 고려하는 독립된 생각을 갖는다면 결과는 하나님을 거역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땅에서 세우신 권위도 거역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의 범죄는 대표 권위와 직접적인 권위 두 가지를 동시에 뒤엎었습니다. 사람이 사탄을 본받아 거역한의 삶. 에덴 동산의 이야기는 사탄의 역사의 반복이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기를 원했고 사람을 시험할 때에도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높이도록 했습니다. 첫 번째 낙원 안에서는 밝은 그룹이 의도적으로 거역했고 두 번째 낙원에서는 사람이 거역했습니다. 그날부터 사람은 거역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5장은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정죄를 받았다고 말할 뿐 아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안목에서 볼 때 에덴 동산의 사건은 하나의 범죄일 뿐 아니라 하나의 거역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에덴 동산의 사건이 범죄만이 아니라 거역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은 거역의 원칙 안에 살게 되었습니다. 홍수 이후 인류의 거역.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인간 정부를 안배하심. 홍수가 임할 때 하나님은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는 인간 정부를 세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담 때부터 홍수가 임할 때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가정일 뿐 그때에는 정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홍수가 임한 후에 인간 정부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인간 정부는 창세 이후 1656년이 지나서야 생겼습니다. 인간 정부가 생긴 후에는 이제 다스리는 권위가 가정에 있을 뿐 아니라 정부 안에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것이 인간 정부의 기점입니다. 열국의 거역. 홍수 이후 또한 함이 아버지의 권위를 거역하고 이후 하나님은 열국을 세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열국 사람들이 연합하여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들은 비록 서로를 거스르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연합하여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개인이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고 가정이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지만 바벨탑에서는 나라가 하나님을 거역한 것입니다. 사람의 뜻은 탑을 만들어서 하늘에 닿게 하고 높이 올라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땅에서 사람들에게 돌을 주셨지만 사람은 도리어 돌을 주신 하나님의 행위를 모방하여 벽돌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벽돌을 만들어서 위로 올라가도록 탑을 쌓은 것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홍수 이후 열국 사람들은 연합하여 하나님을 거역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거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순종의 본으로 택하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며 순종의 대표로 택하셨습니다. 열국이 거역하여 바벨탑의 혼란이 있었을 때 하나님은 믿음을 위해서 또 순종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요구하시고 바라시며 사모하셨습니다. 거역의 날 동안 하나님은 순종의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을 사모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자신이 순종의 사람일 뿐 아니라 그의 아내까지도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을 순종했을 뿐 아니라 사라도 아브라함에게 순종했습니다. 사라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직접적인 권위를 받아들였을 뿐 아니라 대표 권위인 아브라함을 받아들였습니다. 부부인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부부 사이의 사람의 관계에서도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땅에 있는 하나님의 권위의 원칙을 지켰고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이 산출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권위에 근거하여 선택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권위를 세우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이 애굽에서 종노릇 하다가 제4대에 다시 그들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후에 여러분은 출애굽, 곧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 한 사람을 순종의 사람과 권위를 아는 사람으로 얻으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직접적인 권위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 나타난 것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분은 그분 자신의 권위를 계명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그분 자신의 권위로 세우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세우신 대표 권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분의 권위를 범하지 못하게 하심.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분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을 뿐 아니라 그분의 종들에 대하여도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그분 자신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제사장과 선지자에 대하여도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그분의 권위를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권위를 범했기 때문에 심판과 형벌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권위를 범함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역대 이스라엘 백성의 거역.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더욱 심하게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들의 왕을 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는 것을 좋지 않게 느끼고 세상 사람의 길을 좇아 그들을 다스릴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여러분은 사울이 택함을 입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후에 다윗이 택함을 입었고 하나님은 다윗을 권위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께서 그분의 백성과 함께 거하실 성전을 위한 건축 재료를 다윗의 손을 빌어 예비하셨고 솔로몬에 이르러서 이 성전은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은 즉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날부터 이스라엘 나라와 유대 나라는 버림을 받았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년 동안 참으시고 그들에게 여러 왕을 계속 있게 하셨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 때문이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보존하시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 없음을 볼 것입니다. 우상은 하나님에 대한 경배를 강탈합니다.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거역의 역사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순종의 본을 세우심. 주 예수님은 완전히 순종하신 사람임. 나사렛 사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오직 들은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셨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고 할 따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뜻을 구하지 않고 보내신 이의 뜻을 구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은 감히 자신을 의지하여 무엇을 말하거나 행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한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과 동등하셨고 또 이것이 분수를 넘은 것이 아닌데도 그분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하나님은 죽음에서 그분을 살려 높이 들어 올리셨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며 그분을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승천하신 후 주님은 그분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이 한 단체나 기관을 세우는 것처럼 교회를 세우시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높은 하늘로 오르신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교회 전체가 그분의 몸입니다. 바꾸어 말해서 그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순종의 생활을 하신 것처럼 이제 그분의 교회 안에서 다시 그것을 표현하고자 하십니다. 복음은 사람에게 순종하라는 명령임. 성경에서 복음은 하나의 명령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마땅히 믿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한 복음을 믿을 때에 우리는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것이요, 우리는 마음속에서부터 우리에게 전해진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을 영접하며 믿고 구원받는 것까지도 순종임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사람에게 믿으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곧 순종입니다. 사람은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부터 주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교회의 기본 원칙은 순복임. 수천 년의 역사 동안 이 세상에는 거역뿐입니다. 세상의 기본 원칙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권위를 뒤집어 엎거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 위에 세워진 주님의 몸인 교회의 기본 원칙은 순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원래 세상에서 얻고자 하신 것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엄격히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여자가 남자에게 순복하는 것을 엄격히 요구하십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오늘 여러분이 세상 여자에게 남자에게 순종하느냐고 묻는다면 아마 그녀들은 이러한 요구가 불합리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여자가 남자에게 순종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와 같이 높은 서신 안에서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곧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자녀가 부모를 순종하고 종이 상전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가장 높은 서신인데 이 서신들은 우리에게 전에 우리가 불순종의 아들들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전에 우리의 생활 원칙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거스르는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들이라 불린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종이 상전에게 순종하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이것은 세상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순복이 오늘날 교회의 기본 원칙임을 보여줍니다. 세상 권위에 대하여도 순복해야 함. 우리는 로마서에서 이에 대해 더욱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13장 1절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위자들에게 굴복하라. 권위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위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는 우리가 권위자들에게 순복할 뿐 아니라 관원들에게도 순복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공세받을 사람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받을 사람에게 국세를 바치며 두려워할 사람을 두려워하며 존경할 사람을 존경해야 합니다. 로마서처럼 구원을 분명하게 말한 책은 없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2장의 헌신부터 14장까지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순종해야 할 뿐 아니라 세상에서도 순종해야 함을 말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위자들에게 굴복해야 합니다. 권위에 순복하는 것이 교회의 특징임. 교회는 하나의 단체인데 이 단체의 특징은 순종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순복을 우리의 본성과 생활의 원칙으로 삼으며 살아갑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권위를 유지하는 단체임. 오늘날 교회는 아담의 때에 하나님께서 얻지 못하신 것을 이제 교회 안에서 얻으실 수 있다고 선포할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얻지 못하신 것을 오늘날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얻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 중에서 얻지 못하신 것을 하나님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 얻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족속과 민족과 나라와 방언들 가운데에 얻지 못하신 것을 오늘날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얻고자 하십니다. 바꾸어 말해서 오늘날 이 땅에서 최소한 교회라는 단체는 하나님의 권위를 유지해야 합니다. 교회는 마땅히 고개를 들고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여, 당신은 사탄에게서 얻지 못하신 것을 능히 우리에게서 얻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을 거역한 천사 마귀에게서 얻지 못하신 것을 당신은 교회 안에서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모든 통치자들과 권위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땅에서 복음 전파만을 위한 것도 아니요, 자신을 온전케 하기 위한 것만도 아니요, 또한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권위가 거절당하지만 오직 교회라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권위가 존중됩니다. 세상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없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바꿔 말해서 교회는 순복의 기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구원받지 않고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말하지 않겠지만 교회 안에 들어왔다면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권위가 통행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지켜야 할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세상 어떤 곳에서도 통행될 수 없지만 오직 교회 안에서는 통행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지켜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배워야 함. 그러므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은 다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배워야 합니다. 불순종보다 더 심한 죄가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다름 아닌 교회의 존재와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은 단지 선한 분이 아니라 순종하는 분이셨습니다. 물론 그분께서 하신 일은 의심할 여지 없이 모두 선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기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내가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조차 행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주 가운데 하나의 유일한 권위가 있으며 우리는 이 권위를 지켜야 합니다. 주님은 이미 그것을 지키셨고 오늘 교회도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순복은 교회의 생명과 본성임. 순복은 교회의 생명이자 본성입니다. 순복은 교회 안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교회는 순복을 지키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교회는 주위 열국의 거역한 상황과 완전히 상반됩니다. 오늘 이 땅에 있는 열국들은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즉 우리가 자유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통제에서 벗어나자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우리가 즐거이 자신을 결박 속에 두리라. 우리는 즐거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의 결박 밑에 놓고 순복을 배우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한 가지 특별한 일이 발생하는데 그것은 곧 교회가 특별히 권위에 순복하는 기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권위를 지킬 뿐 아니라 하나님의 간접적인 권위, 즉 대표 권위도 지킵니다. 교회 안의 권위. 성경에는 순복에 관한 말씀이 많습니다. 이제 네 가지 관점에서 순복에 관한 말씀을 보기로 합시다. 몸의 유를 순복함. 몸 안에 유리 있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이 몸 안에는 일정한 유리 있습니다. 몸의 각 기관마다 기능이 있고 각 지체마다 자신을 통제하는 유리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지식이 엄청나게 늘어났지만 사람의 몸에 대해서는 아직도 알지 못합니다. 누구도 자신의 몸을 통제하는 모든 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몸에 있는 각 지체는 그 유를 순종해야 합니다. 만일 오늘 어떤 지체가 자기 뜻대로 행하고 단독적으로 행한다면 즉시 그 지체는 병들게 될 것입니다. 몸의 특징은 하나이기 때문에 몸의 하나가 파괴될 때 몸은 분명 병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도 그리스도의 몸을 거슬러서 단독적으로 행할 수 없습니다. 단독적인 모든 행동은 거역의 표현입니다. 거역을 다른 말로 하면 곧 단독적인 행동입니다. 단독적인 행동은 곧 권위에 순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단독적인 행동은 곧 머리의 권위에 순복하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몸 안에 정하신 하나의 원칙에 순복하지 않는 것이요,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의 유례에 순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단독적인 행동은 몸에 순복하지 않는 것일 뿐 아니라 주님께 순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체의 상호적인 작용과 영향. 주님은 그분의 모든 자녀를 성령을 통해 한 몸 안으로 침례해 주셨는데 이 내적인 연합은 매우 친밀합니다. 한 지체가 즐거워하면 모든 지체가 즐거워하고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고통을 받습니다. 이 관계가 얼마나 깊은지에 대해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때로 한 형제가 나에게 저는 오늘 일어나자마자 아무 이유 없이 염려하게 되었는데 왜 염려하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또는 왜 이틀 동안 제가 이렇게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물어옵니다. 많은 경우에 나는 이런 질문에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종종 그들이 기쁘거나 슬픈 원인은 그들 자신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 자신에게 특별히 즐거워할 만한 이유가 없을 것이고 특별히 염려할 만한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몸은 매우 비밀스럽게 기능을 발휘합니다. 아마 장차 주님 앞에 갈 때 우리는 그 며칠 동안 왜 나에게 특별한 느낌이 있었고 특별히 능력이 있었으며 특별히 약했는지에 대해 분명해질 것입니다. 다른 지체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우리도 다른 지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비록 그 영향력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됨이 사실이라는 것을 압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되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하여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이며 각 지체가 온몸에 있는 다른 지체에게 영향을 줍니다. 단독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거역임. 우리는 몸이 하나님 앞에서 본 것을 나도 보고 몸이 하나님 앞에서 거절한 것을 나도 거절하며 몸이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인 것을 나도 받아들이는 하나의 율에 순종해야 합니다. 나는 몸의 한 지체이기 때문에 단독적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몸의 율이 있고 하나가 바로 권위임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나 개인의 뜻을 따를 수 없습니다. 나 개인의 뜻을 따르는 것이 바로 거역이고 배역이며 권위에 순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몸이 곧 권위요 그리스도의 권위의 대표임을 보아야 합니다. 내가 몸을 떠나서 다른 행동을 가질 때 나는 거역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악성 종양의 비유. 나는 악성 종양의 비유를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질병 중에 암이 가장 심한 것인데 이것은 폐결핵보다 더 심각합니다. 사람의 몸에 암이 발생하면 그 부분의 세포는 하나가 둘로, 둘이 넷으로, 넷이 여덟으로 계속 자랍니다. 본래 모든 세포에는 다 증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증식을 통제하는 율도 있습니다. 이 율은 그들이 언제 자라고 언제 자라지 않는지를 통제합니다. 내 손의 세포들은 계속해서 무한정 증식하지 않습니다. 만일 내가 부주의로 손을 베었다면 그 벤 부분의 세포가 둘에서 넷, 넷에서 여덟으로 계속 늘어나 양쪽을 서로 연결시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바로 세포를 늘어나게 하는 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단 상처가 아물면 세포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습니다. 누가 이 세포에게 늘어나지 말라고 명령을 내리겠습니까? 우리는 세포가 어떻게 늘어나는지 알 수 없고 어떻게 늘어나지 않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상처가 있기 때문에 세포가 늘어나는 것은 옳은 것이고 상처가 아물면 늘어나는 것이 멈추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를 작은 세포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세포도 몸 안에 세포수가 늘어나거나 늘어나지 않는 율을 알고 있고 그 율에 순종할 줄도 압니다. 우리의 몸의 율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 알려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세포가 다 이 권위에 순종합니다. 여러분은 병이 언제 심각해지는지 알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내 손가락이 칼에 베었다고 합시다. 상처 주위의 세포들은 상처가 아물 때까지 계속 늘어납니다. 모든 세포는 상처가 아물 때까지만 늘어남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만일 세포가 계속 늘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포가 계속 늘어날 때 그것을 암이라고 합니다. 암은 곧 몸의 세포가 늘어날 필요가 없는데도 한 세포가 온몸의 세포가 마땅히 지켜야 할 규칙을 떠나 단독적으로 스스로 계속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늘어날 때 암으로 변하게 됩니다. 모든 세포는 반드시 제한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암의 경우 세포들은 언제 늘어나고 언제 늘어나지 않는지를 상관하지 않고 자기만을 주의합니다. 이런 세포는 전체 몸에서 다른 세포가 어떤지를 상관하지 않고 자기의 자란만을 주의합니다. 이런 세포는 악성이고 나쁜 세포입니다. 이런 세포의 분열로 온몸이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몸 전체의 세포들은 그 세포의 분열을 돕도록 끌려가게 됩니다. 이 세포는 자신을 자라게 할 수 있을 뿐 몸에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본래 몸의 모든 세포는 마땅히 몸의 유익을 위해 있어야 하는데 이제 모든 세포가 병든 세포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에 암이 생길 때 온몸의 세포가 암세포를 만나면 즉시 오염되고 암세포는 더 자라게 됩니다. 암세포는 다른 존재가 되어 몸의 율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권위에 순복하지 않고 몸의 율을 복종하지도 않으며 하나의 원칙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할 때 그가 곧 암이라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모든 자양분은 마땅히 몸의 성장을 위해야 하지만 그를 거칠 때 자양분을 그에게 빼앗겨서 그만을 자라게 합니다. 그는 자신만 자랄 뿐 몸을 자라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의사가 암을 치료하기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만을 위하는 다른 원칙이 몸 안에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몸의 제한을 받아야 함. 그리스도의 몸은 살아있는 실체입니다. 우리는 몸보다 더 살아있고 하나이며 생명으로 충만한 실체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형제자매는 주님을 믿기 전에 단독적으로 행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모든 일을 혼자 다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은 후에 이제 그는 몸의 세포가 되었고 또한 몸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몸 안에는 모든 세포를 통제하는 율이 있습니다. 몸 안에 통제하는 율이 있기 때문에 자기 뜻을 조차 행할 수 없고 반드시 몸의 율을 조차 행해야 합니다. 자기 뜻을 조차 행할 때 즉시 그는 자신이 몸 안에서 악성 종양이고 암인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몸에 도움을 주지 않고 도리어 해를 줄 따름입니다. 우리는 단독으로 행하여 몸의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과 자기 뜻대로 행하여 몸 안에서 머리의 권위를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주님을 믿은 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영적인 원칙은 바로 몸이 이 땅 위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요. 몸이 곧 권위라는 것입니다. 몸 안에는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하나의 율이 있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율입니다. 우리는 결코 자기 뜻을 조차 멋대로 행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기 뜻을 조차 행할 때 여러분은 즉시 몸의 제한을 받지 않는 악성세포와 같이 자기 일만 하여 하나를 완전히 파괴하게 됩니다. 즉시로 여러분은 다른 사람과 합하지 못하고 완전히 단독적으로 행하게 되며 몸을 돕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몸을 해치는 악성 종양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몸의 결정과 제한과 몸 전체에 있는 생명의 운행을 순종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의 실제를 파괴하지 않기를 배움.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시간이 지날수록 몸의 하나가 실제라는 것을 더욱 보게 됩니다. 갈수록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가 실제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실제는 엄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를 파괴하지 않기를 배워야 합니다. 이 하나를 파괴하는 것은 불법이요, 불순종이요, 거스름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파괴할 때 하나님의 권위가 여러분 위에 있지 않게 됩니다. 권위는 몸의 모든 세포 위에 있어야만 합니다. 몸의 세포는 단독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적으로 작용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몸을 깨달을수록 교회를 우리의 몸과 비교하는 것이 얼마나 합당한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두세 사람의 원칙. 성경 안에는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될 또 하나의 원칙인 두세 사람의 원칙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1절까지를 읽어보십시오.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세 사람이 땅에서 음악의 조화처럼 합심하여 내 이름 안에서 모인 그곳에는 나도 함께하리라. 무엇이든지 너희가 구하는 대로 이루어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약속입니다. 만일 두세 사람이 아무 의심 없이 절대적으로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다면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며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몸을 대표할 수 있음. 만일 오늘 내가 한 형제에게 죄를 범했을 때 그 형제가 나에게 당신은 죄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틀렸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내가 내가 틀린 것이 아니라 당신이 틀렸다고 생각됩니다. 나는 내가 틀렸다고 느끼지 않고 아주 옳다고 느낍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시다. 이와 같이 그 형제가 나에게 잘못이 있다고 말할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마땅히 형제의 말을 듣기를 배워야 합니다. 만일 내가 주님 앞에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형제가 나에게 와서 내 잘못을 지적해 줄 때 나는 자신에게 죄가 있음을 즉시 느껴야 할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몸의 또 다른 원칙입니다. 비록 내가 옳았고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많은 체험과 깊은 가르침을 받은 어떤 형제가 그 일이 잘못되었음을 보고서 나를 바로잡아 줄 때, 만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이라면 즉시 형제님, 제가 틀렸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일지라도 권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어떤 사람이 권위가 될 수 있습니다. 즉, 그 사람이 몸을 대표하고 교회 전체를 대표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의 말에서 우리는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보아야 합니다. 그 한 사람의 증명으로 충분합니다. 내 말은 증명만 있다면 다 받으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사람이라면 많은 경우에 어떤 일에 대하여 두세 사람이나 온 교회가 여러분의 잘못을 다 알려줄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영적인 실제에 있어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말해줄 때 여러분은 그것을 만지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한 사람이 곧 몸이요 몸의 대표인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곧 권위임. 때로는 두세 사람의 간증이 필요합니다. 한 형제가 내게 어떤 일을 말해주어도 내가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형제는 가서 주님 앞에 매우 분명하고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한두 형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 한두 사람은 상당히 분량이 있고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성숙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들은 내게 저희가 보기에 형제님이 틀렸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때 나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 그들이 한마음 한뜻이라면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을 위해 일하실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조화 가운데 일을 처리한다면 주님은 그들의 조화 있는 처리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 주님께서 그들이 처리한 것을 들어주시는데 내가 그들의 처리를 듣지 않을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의 결정을 받아들이시는데 내가 그들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행한 일을 주님께서 옳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옳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마땅히 나는 즉시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나를 책망한 말을 주님께서 들으시는데 내가 듣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맨 것을 하늘에서도 메었고 그들이 푼 것을 하늘에서도 풀었는데 내가 하늘의 뜻을 조차 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두세 사람이 곧 권위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들은 자기 멋대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권위와 경외와 순종을 가져야 합니다. 만일 그들이 다 합심하여 여러분에게 당신에게 잘못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자신에게 잘못이 없다고 느낄지라도 그 말에 복종하여 잘못했다고 말해야 합니다. 온 교회가 여러분에게 말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 빠른 사람은 한 사람의 말만 들어도 깨닫게 됩니다. 좀 느린 사람은 두 사람의 말을 들으면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많은 경우 여러분에게 잘못이 없다고 느낄지라도 경건한 두세 사람이 다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순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결코 여러분에게 잘못이 없다고 교만하게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기를 배워야 함. 마태복음 18장은 두세 형제가 여러분의 잘못을 지적한 후에도 여러분이 틀렸다고 느끼지 않을 때 이 두세 사람은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살피도록 교회 앞에 가져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만일 하나님 앞에서 온 교회가 여러분에게 틀렸다고 결정을 내리고 여러분을 심판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만일 여러분이 몸은 나를 틀렸다고 말할지라도 머리는 나를 틀리지 않았다고 하신다.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받으신다. 형제가 나를 버릴지라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나는 여기서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분명 여러분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핍박을 당하며 순교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며 형제의 학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렇게 순복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말했다면 그런 것입니다. 더 이상 나의 결정이 없습니다. 형제 자매들 전체가 나에게 틀렸다고 말한다면 내가 옳을지라도 틀린 것입니다. 사람은 땅 위에서 교회의 권위에 순복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습니다. 형제 자매들 전체가 여러분에게 틀렸다고 말하는데도 여러분은 틀리지 않았다고 할 정도로 경박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교만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지위가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순종하지 못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교회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교회 전체가 나를 틀렸다고 말할 때 나는 마땅히 온유하고 겸손하며 순복하면서 내가 틀렸다고 말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은 교회에게 권위가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게는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그분 앞에서 결정한 것을 옳다고 인정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거절한 것을 하나님도 거절하십니다. 결단코 형제 자매들 전체가 여러분을 틀렸다고 봄에도 불구하고 틀리지 않았다고 할 정도로 경박하지 마십시오. 만일 주님께서 그들에게 한마음 한뜻으로 여러분이 틀렸다고 말하게 하셨다면 아마 여러분이 틀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교회 안에서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때로는 한 사람이 교회를 대표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두세 사람이 교회를 대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경박하지 않고 온순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순종의 공과를 배우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은 순종의 원칙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교회 안의 대표 권위의 순복함. 많은 경우 교회 안에서 한 사람이나 두세 사람이 하나님의 권위를 대표할 뿐 아니라 전체가 하나님의 권위를 대표합니다. 장로가 된 책임 형제. 성경 안에서 또한 하나님은 주님 앞에 책임지는 형제들, 곧 감독이 되는 형제들, 이른바 장로된 형제들이 교회 안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권위를 대표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른 형제들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위치에 서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가 있고 그들의 일은 감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은 그들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순복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일만 찾아서 해야 할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나 명령에 순복할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나는 종종 많은 젊은이들이 별로 쓸모없다고 느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일은 있으나 순종이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을 위해 일한 지 몇 년이 되었느냐고 물어보면 아마 그들은 주님을 위해 일한 지 10년이 되었고 많은 일을 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그들에게 일생 동안 누구에게 순종해 보았느냐고 물어보면 아마 그들은 한 사람에게도 순종해 본 적이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기본적인 생활 원칙은 순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마땅히 순복을 배워야 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일생토록 한 사람도 순종해 본 적이 없다면 이것은 매우 가련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순복을 배우되 하나님께 순종할 뿐 아니라 땅에서 하나님께 세우신 권위인 교회에 순종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인 책임 형제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수년 동안 일해왔다는 것을 자랑할 수 있겠지만 주님께 대한 순종을 자랑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도 순종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어려움이자 문제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본다면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앞선 장로 형제들. 이제 특히 장로에 관한 몇몇 성경 구절을 잠시 읽어보기로 합시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과 16절은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합니다. 스데바나의 집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 대하여 다른 생각이 없었고 오직 성도를 섬기는 뜻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이들에게 복종하라고 말했습니다. 즉,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복종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스데바나의 집 사람에게 복종해야 할 뿐 아니라 그와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보다 일찍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고 여러분을 섬기기로 작정한 연장한 형제들과 처음 익은 열매인 형제들과 수많은 열매를 가진 앞선 형제들을 존경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결코 이들을 경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순종해야 합니다. 연장자들.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 앞에서는 장로에 관한 일을 언급합니다. 여기에 주님 앞에서 더 많은 나날을 보낸 무리 혹은 장로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젊은이들에게 연장한 이들 앞에 순복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주님 앞에서 젊은이들의 본이 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좇아 젊은이들을 돌볼 때 젊은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순복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본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들에게 순복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교회 가운데 젊은이들은 특히 주님을 대표할 수 있는 연장한 형제들에게 특별히 주님 앞에서 순복해야 합니다. 교회를 잘 다스리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사람들. 디모데전서 5장 17절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해야지 결코 그들을 경시하거나 비평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마땅히 장로들을 존경해야 합니다.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말씀의 사역을 하는 은사 있는 사람에게는 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장로들 중에는 말씀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자도 있으므로 우리는 말씀의 은사가 있든 없든 모두 존경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일깨워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즉, 많은 형제들이 순종에 대하여 자신이 순종의 대상을 택하는 기본적인 잘못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은 완전한 사람을 순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규정하지 않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순종은 완전한 사람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권위가 있는 사람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상 어떤 사람에게서나 허점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순종할 사람을 선택한다면 아마 한 사람도 찾지 못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가운데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그의 허점을 찾아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형제가 여러분보다 앞서 있다면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핑계를 댄다면 아마 천만 가지 이유를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어떤 장로가 교회를 돌볼 줄만 알고 말씀의 은사가 없다면 아마 여러분은 자신이 그보다 말씀을 더 잘 전한다고 해서 그를 존경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를 잘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 존경할 사람으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사람은 더욱 존경하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으로 자신의 불법과 불순종을 덮어버립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상대방이 연장한 사람이고 여러분보다 앞선 사람이라면 마땅히 순종해야지 비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사람들. 히브리서 13장 17절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분명합니다. 여러분은 앞에서 여러분을 인도하는 사람들을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을 택하여 순종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한 형제의 말만 듣고 다른 형제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이것은 참 순종이 아닙니다. 한 형제의 말을 듣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순종을 배울 때 사람은 자기 머리 위의 사람뿐 아니라 자기 앞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순종할 대상은 단지 여러분 위에 있고 특별한 은사를 가지며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인도하는 사람에게도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찾아내야 합니다. 장래 여러분이 이곳을 떠나 다른 지방으로 가서 서너 명의 형제들이 함께 모일 때 여러분이 첫째로 물어야 할 것은 내가 누구에게 순종해야 할 것인가입니다. 나는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순복해야 합니다. 서너 명의 형제들이 두세 시간 같이 있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도자로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인도자로 세우신 사람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일하는 데 있지 않고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인도하는 모든 사람들을 아는 데 있습니다. 한 지방에 대여섯 형제들이 한 곳에 모일 때 각각 자기의 위치에 설 수 있다면 이것은 매우 아름다운 일입니다. 형제들은 10명이 같이 있든 20명이 앉아 있든 누가 여러분 앞에 있는지를 알아야 하고 찾아낸 후에는 그 사람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보다 앞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염려하고 여러분에 대해 회개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수고하고 다스리는 사람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과 13절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다스리고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은 이들을 존경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마땅히 순종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순종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디에서나 자신보다 앞선 사람들, 영적인 면에서 자신보다 분량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야 하고 이들 모두가 자신이 마땅히 순종해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만일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하나의 원칙을 지키게 되는데 그 원칙은 하나님께서 사탄 안에서 찾지 못하셨고 세상 안에서나 우주 가운데서 찾지 못하셨던 순종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버린 것을 교회 안에서 얻는 기본 공과를 배워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한 가지 기본 원칙은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권위에 순종해야 함. 우리는 몸의 하나가 곧 권위임을 보았습니다. 또한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을 대표할 수 있고 두세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을 대표할 수도 있으며 한 지방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을 대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또한 주님 안의 장로들과 우리를 인도하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몸을 대표함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의 권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우신 권위임을 보고 그들을 순종하고 존경하며 그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주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고 주님의 말씀도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